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서신의 끝부분에 몇 절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설명하며 또 증거케 하시고 모두들이 기록된 책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 예배에도 또 나와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항상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영생을 주심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고 읽어보십니다. 영생을 주심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야죠. 아들께서 계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심령에 계신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아들께서 계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읽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아들이 있다 그렇게 아들께서 계시다 아들이 없다 아들께서 계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게 증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명령을 어느 기간 동안 잘 지켰더라면 시험하시는 명령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선악과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기한 이름이죠.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선이 되고 어기면 악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시험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이 무슨 과일나무이든지 간에 그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명령을 주시면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면 되고 지켜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 이렇게 하거라 예, 예만 있어야 되고 아니요 하면 안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고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창조자요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할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 처음 명령을 만일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기간인지 몰라도 그것을 뭐 계속 수천년 지키라는 뜻은 아닐 터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어느 기간 동안 잘 지켰더라면 아담은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지키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와가 먼저 뱀의 시험,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 말에 넘어져서 그래서 따먹고 그걸 아담에게도 주며 나도 먹었다고, 그걸 내가 왜 먹었다고. 그때 아담이 사실은 호통을 쳐서 딱 끊어버렸어야 하와만 죽고 아담은 살아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또 잠재우고 갈비뼈 하나를 더 뽑아서 또 다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아담은 바보처럼, 근데 아담만 바보가 아니라 남자들이 다 바보같이 여자가 그렇게 세게 말하면은 내가 따먹었다고 그걸 먹으니까 이게 참 처음 먹어보는 과일 맛인데 당신도 하나 좀 먹어보면 어떻겠어 하고 따서 자기만 먹지 않고 또 하나 따가지고 아담한테도 주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가 주니까 아담이 받아 먹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먹었다니 이거 어떻게 하냐. 저의 아내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렵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을 거기서 끊어버렸으면 딱 좋은데 끊지 못하는 것이 남자들 같죠. 남자들의 약점은 여자들한테 다 약해가지고 소리만 큰 소리 치지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많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냥 먹어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죽게 되었, 만일 잘 지켰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영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그런 대목인데, 대목이 그 일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었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혼자밖에 없지만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만일 따먹지 않았으면 하와도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결혼은 타락하기 전에 세운 제도니까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인류가 번식하고 번성하고 복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었겠다 가상적으로. 그러나 일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범죄했고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번식해서 그들이 다 부모의 죄성을 이어받는 죄성의 유전이 있고 그리고 죄책에 죄의 법적 책임의 전가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혼자 범죄했지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모든 인류는 덩달아서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원죄를 부정합니다. 초대교회 펠라기우스나 중도 종교개혁계 소시너스나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다 알아서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원죄가 없다면 모두가 중생해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법을 지키고 천국도 갈 의의를 성취할 수,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다. 대표자로서 아담의 실수는 인류 전체의 실수로 간주되었다. 로마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원죄의 진리 또 전가라고 하는 법적인 책임의 전가 우리는 연대 책임이라고 말하는 전가라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다. 라는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이런 대표의 원리라고 할지 이런 전가의 원리가 구원의 도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이루었지만 택자들 전체를 다 구원했습니다. 그것도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아담이 대표자로서 실수함으로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죄가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천국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다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죽음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과 같이 출생한 때부터 시간은 가고 어느 날 그는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참 존귀한 영특한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생각이 있고 말도 곧잘 하는지 예? 곧잘 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래서 와, 다 어릴 때 보면 천재같이 보이는 영특함이 사람에게 있고 또 커서는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업적을 많이 쌓는지 예. 문학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과학자는 훌륭한 것들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쓰는 전기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예. 이렇게 또 컴퓨터를 만들어낸 그런 과학자들은 놀라운 컴퓨터 문명을 시작하고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예, 놀라운 예, 핵의 원리들도 다 만들어낸가 그런가요? 예.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많이 가야 100년 옛날에는 예, 969세까지 산 인물이 있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고 200살 정도 170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120, 100살로 줄어들었습니다. 100살이 넘어가는 사람이 드문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만은 드문 일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동물과 질적으로 다른 동물은 무슨 뭐 도서관 만드는 거 없고 동물이 무슨 과학 문명을 만드는 것이 없고 그들도 대단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긴 해. 개미도 개미의 책을 보니까 개미 안에도 학교가 있고 뭐 널스리에 유치원이 있고 여왕 개미가 왕 노릇을 하고 뭐 별 조직이 다 있고 그렇더군요. 개미 세계도 대단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같은 이런 조직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사람은 존귀한 자요 동물이 아닌 사회적인 동물 그러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 좀 하지.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이랑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죽어가는 존재다. 죽어서 땅에 묻혀 썩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존재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여전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강한 소원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빨리 죽는다, 죽고 싶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의지도 강하게 있어서 좋은 것 다 드시고 몸 아프면 병원도 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영원한 삶,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너 죽어, 너 죽일 거야. 그러면은 잡혀가지요. 협박죄로 잡혀갈 것이죠. 죽어, 죽는다는 말이 가장 나쁜 말이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고 그럴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많이 쓰기는 하지만 아파 죽겠다, 뭐 이런 죽겠다는 말을 잘하지만 또 사람들은 의술과 약을 발전시켜 왔고 몸의 질병과 연약을 극복해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 영양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애쓰고 각종 영양제나 건강식품도 먹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먹겠죠. 규칙적인 운동도 해서 우리는 새벽기도 하지만은 새벽에 보면 한강 둔치, 고수부지 혹은 둔치라고 하는데 걷는 사람, 또 운동장에서 걷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런 말씀이죠. 생명의 원천, 원천, 원천은 샘이란 말인데 샘물과 같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라는 것이 퍼올리는 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물과 같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 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죽어야 되죠. 멸망하고 지옥 갈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 두 가지야. 첫째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을 자꾸 뭘 붓기는 하고 뭐 행복을 위해서 저축한다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 별로 지나놓고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로 행복이 쌓여져서 행복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은 터진 물웅덩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미 읽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증거한 바가 있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와, 하나님의 약속이 많지만은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죠. 영생, 천국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중심 주제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죠. 우리는 100년, 아까 969세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자가 그 정도이지만은 천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이네. 영생, 영생. 그것도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하는 그런 생명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100살 되고 건강한 사람 없잖아요. 80 넘어서 건강하면 참 대단하신 거고 90살 돼서도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시면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지를 다 못한 것인데 보통은 7, 80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몸이 많이 아프고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잡고 좀 걷고 그렇게 되기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 지팡이 집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다가지 지팡이 안 집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짚고 걷다가 넘어지면은, 고관절 부러지면은 금방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짚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좀 안전하게 사는 동안 어디 부러지지 않고 잘 사는 것이니까 지팡이를 짚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삶. 그것은 병약하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삶.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체의 영생의 몸을 묘사했죠. 강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이고 좋은 몸으로 영생해야죠. 보기 싫은 몸, 늘 병약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꼭 복은 아니죠. 복은 영생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긴 한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 병약하게 오래 살면 그건 고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주여 빨리 나를 불러가세요. 그런 기도도 나오기도 하죠. 그렇다고 빨리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또 사실은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은 자손들에게는 굉장한 복이에요. 또 교회로서도 큰 복입니다. 뭐냐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예. 저는 신방 갈 때 예. 목사님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서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못합니까? 살아서 못하다는 이유. 살아서 산즉 기도하는 것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복이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여이고 일인데 살아서 못한다니. 사셔야지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힘이 있으면 전도도 하시고 하셔야지. 영생은 과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다 썩어질 양식인데 매일매일 밥해 먹느라고 바쁘게 사시는데 가서 빵을 드시든지 밥을 드시든지 그것은 놔두면 다 썩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썩어질 양식이 분명한데 주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밥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밥을 먹지만은, 그러나 왜 밥을 먹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몰라. 그냥 배가 고파서 먹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좀 선한 일, 좋은 일 좀 하다가 주 앞에 가려고 밥도 먹고 힘도 얻어야 되니까 먹습니다. 그래야 정답이라는 말이죠. 여기 썩어질 양식, 그 밥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지 말고, 그들이 떡 기적을 하고 떡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 자꾸 찾아오는 것은 또 기적의 떡을 또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떡 먹고 싶어서 기적의 떡을 먹고 싶어서 주님 찾아오지 말고 예수님 믿고 싶어서 찾아오라 그 얘기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다음 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영생의 길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둘째, 그 약속하신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초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더라. 존칭어를 써서 번역한 말씀은 말씀이 그렇게 인격자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인격자를 말합니다. 말씀께서 계셨더라. 미완료 시제라고 했죠. 계셨더라. 그 옛날부터 쭉 계셔 오셨다가 태초에도 계셨다. 이 시간의 세계의 시작, 인류의 존재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의 시작, 인간 세계의 시작입니다. 시작, 철학자들이 말하는 시작, 근원이라고 말하는 알케라고 말하는 그 시작, 시작의 태초의 말씀께서 이미 계셨다, 그 말, 그 전부터. 그는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근원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더라. 이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신기하죠?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이 되면서 계셨으니 이 말씀께서는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와, 거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생물 세계, 모든 자연 만물 세계, 그 안에는 물론 생물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들이, 인간 생명을 포함한 동물 세계, 식물 세계, 새와 물고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다 창조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셨구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초두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본서신 요한일서 서신을 쓰면서도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1장 1, 2절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염두에 두듯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 그 생명은 한 인격체를 말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는 거구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가서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저 신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가서 한번 만져도 보고, 그렇죠? 사람이 신기하면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 신기하면 가서 한번 툭 쳐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가서 만져보듯이 만져보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주님,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바가 이미 있지요. 지금 본서신의 1장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은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6장 47절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식인 종이 아니고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말했어요.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살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 십자가에 희생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몸을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속죄신앙이라고 말하는 속죄의 제물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6장 53절 이하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치 성찬식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속죄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기 때문에 성찬의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성찬의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은 주의 피라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속죄 신앙 가지면 영생 얻는다. 11장 25절 26절 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생명 생명 요한복음에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야 믿느냐 마르다야 믿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지. 또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명한 요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영원한 생명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 대속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값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에서 잘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까 원죄라고 그랬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빠의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 전체의 죄인으로 간주되는 정죄된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들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모든 택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게 구원이고 칭의의 구원이고 생명에 이르렀다. 칭의함을 얻은 즉 영생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고 생명 의가 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의의 결과는 의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죄값은 사망. 의의 결과는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6장 23절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표현은 사도 요한의 표현이나 바울의 표현은 조금 예 표현이나 그런 기분은 좀 달라 보이지만 진리는 동일했습니다. 예, 바울은 좀 더 법적으로 죄 의, 정죄, 의,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죄값으로 죽음 그러나 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본문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 된다는 것은 특히 요한복음에 밝히 증거된 복음서, 요한복음서에 밝히 증거된 진리이지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요한복음 3장 36절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주께서는 간명하게 증거하시기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영생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내가 죽어도 죽어서 예 장례식을 치루어서 하관 예배 예 드려서 땅에 묻어도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을 깨치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20장 31절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분명하게 영생, 생명, 생명은 영생이죠. 그게 그냥 예, 우리의 이렇게 약한 생명,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마침내 죽는 생명 말고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죽을 존재, 현재는 다 죽을 존재, 예, 죽을 존재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예, 죽을 존재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의 모탈 비잉입니다. 예, 모탈이라고 그럽니다. 죽을 존재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문의 교훈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몇 절의 본문을 그냥 다 아울러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어리석게 그것을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철부지 어린아이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엿장사들이 많이 지나가면 애들이 엿이 먹고 싶으니까 집에 있는 양은 대야나 그런 거. 그거 살려면 엿값보다 더 나가는데 그거 찌그러뜨려서 가져가고 그걸로 엿 바꿔 먹는 것처럼.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세상에 직업이나 세상의 돈이나 연봉이나 세상의 집이나 세상의 행복과 쾌락이랑 엿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영생과 바꿀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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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이미 책 한 권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된 줄 알라고 아예 찌특게 강하게 분명한 진리를 증거해 주셨는데도 성경을 읽어도 전도서는 뛰어넘고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도서 같은 것은 이 허무주의 같이 보이는 건 이거를 뛰어넘어야 내가 세상을 재미있게 살 텐데 이것을 헛되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리고 뛰어넘는지 뛰어넘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진리입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을 바로 알아야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주의 말씀대로 다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인 줄 알아야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정말 영생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 자체가 예, 주님께서는 땅의 것들이 헛된 것이고 썩어진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줄 때는 그것을 알고 설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헛된 것이야. 헛된 것에 목을 매듯이 가치를 두지 말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 믿음의 일, 바로 사는 그런 일들을 내가 분명히 딱 중심을 잡고 설계를 해나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살아보리라. 영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말씀에 늘 순종 복종하며 또 이 영생의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널리 증거하는. 근래에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이름이 경언이라 사실은 목사 시키려고 경언 성경 말씀이라고 이름을 개박이라고 했다 지었다가 우리 형들한테 야 너 전부 우리가 무슨 해자 돌림인가 해자 돌림 다 해자 돌림으로 가는데 너는 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무슨 경언이 뭐냐 그러고 그래도 나는 눈 깜빡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생각이 있어서 경언이라고 지었는데 아들 이제 좀 늦게라도 40 몇 살 됐지만 늦게라도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면 어때? 그랬더니 아빠 나는 그렇게 그거는 못할 것 같고 내가 하면은 개척교회 하듯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봉사해서 사람들 다 모아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워서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 청에다가 거기에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람들 전도해서 다 세우는 교회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 세우고 그런 일은 할게요. 그래.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해야지 억지로 되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또 주를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영생 얻은 줄을 깨닫고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땅의 헛된 것과 맞받고 먹지 않고 또 영생을 널리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감사하며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늘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 영생의 구원을 주셨는데 슬퍼하며 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땅에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깨닫기 때문입니다고 바르게 고백하며 또 주의 뜻에 합하게 주님이여 선한 길 거룩한 길을 걷다가 주 앞에 다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